들어가기 전에 크게 자리 잡고 가야 될 생각 한 가지를 말하고 갈 텐데, 절대 성경에서 돈을 바라볼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수평적 사고를 하면 안 되고 수직적 사고를 해야 된다. 첫 번째 화면을 잘 띄워주셨는데, 언제나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이 하나님과 대립한다 라고 표현,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쓰시는 그 개념은 언제나 이 수평적으로 멀리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대립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아래에 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예수님이 부자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어, 멀리해야 돼, 그러면 내 인생에 연봉이 적을수록 봉사활동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을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연봉이 어쩌다 보니까 오른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성과급도 받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집도 산 거예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수평적으로 말하지 않고 수직적 사고, 돈을 주의해야 된다, 돈을 경계하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이 돈을 아래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나쁜 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 미련한 해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형제가 대학교 그 CCC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나는 주님을 배우려고 갔어요. 근데 거기 마음에 드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었어요. 그걸 안 그 간사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선교단체 내에서는 연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단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선교단체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왜? 아니, 연애가 이렇게 나쁜 겁니까? 그래서 이분은 목사가 되셨고 지금 저를 따라왔는데, 그 목사,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여자를 그러면 무조건 멀리해야 됩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은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수평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할수록 돈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할수록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수직적이에요. 주님 아래에 내가 이 돈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트로 끝. 이제 10분에 하나씩 제 주제를 할 거예요. 50분을 저한테 배당해 받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50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주제인 이 돈을 50분 내에 얘기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전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주제로 볼 건데, 첫 번째로 자본의 본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본의 본질. 도대체 자본주의의 이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읽었죠?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야, 내가 만약에 너 그대로 그거 받을 거였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 받는 게 나지.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둘 수 있니?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대로 있다가, 저는 이 한 달란트 인생은 디펜스를 하는 논리가 뭐냐? 저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내가 맛있는 까까 사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너한테 안 맡기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이 돈을 넣었을 때 이자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생기잖아. 나는 그걸 만들어내라고 너한테 이것을 준 것이야. 그럼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돈을 비롯한, 이건 인생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 있어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인생에 이것이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로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돈을 이해할 때도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있는데 이 구절에 바로 자본주의 속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자본주의를 이해할 때 자본주의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가치 변동이에요.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바뀌는 게 자본주의다. 이걸 알아야 야 원래 게임이 룰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00만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 세상 전체의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A라는 사람한테 이제 이 돈을 줬습니다. A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0만 원 다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맡겼습니다. 은행에 저금 딱 했더니 내 통장에 100만 원 딱 찍혀요. 근데 은행이 가만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돈 찾으러 안 올 것 같은 거야, 당장은. 그러니까 은행이 가만히 놀려다가 야, 이거 가만히 두면 뭐하냐? 딴 사람 빌려줘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은 은행에 킵해두고 이걸 지불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근데 나머지 90을 B라는 사람한테 빌려줘버렸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중에 맨 처음 돈은 얼마밖에 없었어요? 100만 원. 근데 분명히 A 통장에는 여전히 1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10만 원 킵해두고 90만 원을 B라는 사람한테 대출해줬어요. 시중에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총 화폐의 양은 얼마입니까? 100 더하기 90. 190이 시중에 돌고 있는 거. 왜? A의 통장엔 여전히 100이 찍혀 있거든. 지금 돈이 없었어요, 100밖에. 근데 시중에 도는 건 190으로 늘었어요. 이 대출을 받았던 이 90을 받은 이 B라는 사람이 90은 다 안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80을 저축했습니다. 내 통장엔 여전히 80이라는 게 찍혀 있어요. 근데 은행이 또 생각합니다. B가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아. 이 80 받은 것 중에 또 10대 놓고 70이라는 걸 또 시중에 C라는 사람한테 대출해 줬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돈이 얼마가 또 늘었어요? 70만 원이 또 늘었어요. 그러면 내 지금 맨 처음에 있었던 돈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돈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신용 창출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언제나 빚으로 돌아갑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레버리지예요. 신용의 핵심이 뭐냐? 내 인생의 이 신용을 바탕으로 화폐를 계속해서 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점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많아지는 일이 생긴다. 뭐든지 똑같죠. 많아지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더 비싼 돈을 주는데도 제대로 원래는 싸게 샀던 거를 돈을 더 많이 내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로우하고 있는 그 유튜버일 수도 있는데 월급쟁이 부자들 거기 있잖아요. 월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너나위라는 작가가 이 자본주의 핵심을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은행이 고객의 돈을 활용해 돈을 버는 동안 시장에는 실제 돈의 양인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생겨난다.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는 계속해서 통화량 증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즉 통화량 증가는 돈의 흔해짐은 돈의 가치 하락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예전과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10년 전 한 개에 500원이던 사과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1,000원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흔히들 사과의 물가가 올랐다고 말한다. 그러면 사과의 가치가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올라서 가격이 두 배가 된 것일까? 아니다. 가격이 오른 진짜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 인생 왜 이렇게 자꾸 아파트가 비싸져요? 왜 이렇게 자꾸 옛날엔 축의금 3만 원도 했습니다. 옛날엔 축의금 5만 원이면 꽤 하는 거였어요. 7도 힘들어요. 10도 힘들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커플들 탐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점점 돈이 흔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적용이 뭐겠어요? 내가 있는 것이 가만히 두면 이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가치가 더 생산적일 수 있는 것,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을 바꾸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돈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만약 이 자본주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방식이라면 내가 이 돈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적용이죠. 목사님, 내가 어떤 돈을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엇을 사야 돼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걸 사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적용은 뭐냐?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소비 자산을 사면 안 되고요. 생산 자산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잖아요. 무조건 뭘 사게 돼 있습니다. 나이키에서 새로운 거 나왔대. 그것도 사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은 아직도 노스페이스고요. 아직도 스투시고요. 그 유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사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느냐? 남길 수 있는 것을 사야 한다. 19절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됐대요. 뭐 한 것에 대해서요? 남겼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남겨냈다. 그러면 생산자산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너나우이가 한 건데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에 돈을 버는 방식이 사람마다 둘로 나뉘어요. 시간을 써서 돈을 법니다. 그럼 내가 9-6를 하죠?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을 사용해서 돈을 법니다. 시간과 무관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산가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 축이 아니라 위의 축을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든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산자산을 사느냐? 소비자산을 사느냐? 소비자산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사는 순간 이 가치가 더 이상 좋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펠리세이드 하나 뽑았어. 내가 GV80 하나 뽑았어. 목사님, 내가 이제 이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뽑았어요. 딱 사는 순간 이 GV80 타보니까 별로야. 다시 갔다가 중고차에 팔았습니다. 이 값이 오를 확률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서 말해봐. 아, 나 한 번도 안 몰았다고. 이거 완전 새 거라고. 이거 시트 뜯지도 않았다고.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내 인생에 새 거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점점 더 이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반면 생산자산은 어때요? 내가 분명히 산 건 맞아요. 근데 이 산 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준 건데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 이건 분명히 남이 쓰던 중고인데 중고 중에서 그 중고일 때 값이 더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게 아파트라고. 이해가 되시겠죠? 아파트 사라, 무조건 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표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여러분 2번은 없잖아 여기. 그죠? 내가 못 봤습니까? 2번은 여기 안 계신 것 같고 4번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4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건 뭐예요? 적어도 3번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1번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근데 도대체 그렇게 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자꾸 미련하게 생각해. 그냥 부자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방식이 뭐냐? 내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무조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현재에 바꿔갈 수 있는 거, 그게 돈이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아니더라도 제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제가 1년에 사는 책이 예스24랑 교보랑 알라딘 이렇게 다 합치잖아요? 작년 거 합쳐보니까 800만원 돼. 800, 9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써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 너무 낭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전 뭘로 바꿔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준비하는 걸로 바꾼다고.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무조건 아파트 사십시오. 뭐 투자해 보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프레임을 이해해야 된다고. 자본주의 핵심은 뭐예요? 레버리지예요. 가치가 하락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내 자원을 가지고 내 인생에 그 무엇인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오늘의 모든 시간과 돈과 모든 기회를 생산자산을 사는데 바꾸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꼭 그러십시오. 주님, 제가 더 많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자본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괜찮죠? 시간이 10분 동안 빨리 해야 돼. 2번, 가치의 본질. 그러면 목사님,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걸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가치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뭐가 오릅니까? 뭐가 비쌉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과 사람은 가치가 바뀐다는 것을 성경이 담담히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 아람 왕과 싸울 때 성이, 사마리아 성이 이 둘러싸이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물가가 폭등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보십시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세겔은 4일치 일당인데 나귀 마을이 하나 사는데 80세겔이다. 32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요즘 기름값, 호르무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떨어지더라. 이 군대를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그날 어떤 현상이 같이 벌어지나? 물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7장 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물가가 떨어졌을까요?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거기서 물건 다 가지고 온 거야. 공급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자본의 본질 다음에 가치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자본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레버리지. 신용 창출 기능 때문에 이 세상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오늘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하면 가치 있는 것은 언제나 이것이 희소성이 있느냐. 희소성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희소성이 뭐예요? 귀한 거, 얼마 없는 거, 공급이 얼마 되지 않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당근마켓에 열광합니까?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볼 때 이게 희소한가? 라고 생각이 들면 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쓰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30만 원 주고 산 건데 나는 쓸모가 없어요. 5만 원에 내놨는데 바로 당근에 걸린 거야. 타서 팔러 갑니다. 5만 원에 이걸 사겠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안 쓰는 거거든. 잘 됐다. 나가면서 그 의자를 주면서 물어봅니다. 아, 잘 쓰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근데 잠시만요. 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이거 5만 원에 사셨잖아요. 예. 근데 정신 있으신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요? 이거 어떻게 5만 원에 사요? 왜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죠? 우린 팔 때 그냥 나이스 하고 팔아요. 왜 그렇죠? 네가 쓸 데가 있겠지 뭐. 그거예요. 가치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지 않아요. 그걸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정한다고. 그러면 이 가격이 정해지는 건 뭐 때문에 정해져요? 그 상대방이 이걸 희소하게 여기느냐, 가치 있게 여기느냐, 거기에 가치가 달려있지.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 이거 처음에 얼마에 샀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알겠죠. 성경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지지하지 않아요. 노동가치설은 뭐예요? 열심히 일했으면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야. 물어볼게요.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이적할 때도 많이 받았거든. 물어볼게요. 손흥민보다 축구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 돈은 누가 다 받아가요? 손흥민이 가져가요. 손흥민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누구나 손흥민을 바래요. 여러분이 지금 뛰고 있는 그 조기 축구회에서도 손흥민이 와주길 바라고 있어요. 너나 나나 손흥민을 바라다 보니 어떻게 돼요? 희소해져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BTS가 공연을 했습니다. BTS보다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 연습 많이 하는 걸그룹 아이돌, 이런 남자 아이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누가 벌어요? 아미가 공급해주는 이 그 뭐 팬 굿즈 다 사서 BTS가 다 벌어가요. 그 비는 탐욕스러운 애입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네. 더 사주고 싶어요. 왜 그렇죠? 내가 팬이야. BTS만한 사람이 없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착각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 왜 똑같이 9to6로 일했는데 왜 삼성전자 애들은 많이 받고 SK 하이닉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운 게 있잖아 우리 모두. 그런데 아니 왜 걔네들은 말도 안 돼. 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걔는 똑같이 일했는데요 목사님? 아니죠. 그 회사가 속한 산업군이 어때요? 희소하다고. 그 기업만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희소해 져요. 그럼 이제 이해되죠.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연봉을 받는 어떤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해 주십시오. 자유해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박봉으로 무조건 뭔가 고상한 일을 하는 곳으로만 찾으러 갈수록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거 바른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곳에서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긴 해야겠지만 여기서 훨씬 더 나의 가치를 잘 대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직을 계획하는 거 탐욕이니까 탐욕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야 한다. 두 번째 힘이 뭐예요? 가치의 본질이에요. 가치는 무엇이 정해요? 내가 정하지 않아요? 내 열심히 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정해요? 희소성이 정한다고. 이걸 이해할 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가 그냥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 뭔가가 가격이 올라요? 분명할걸? 그거 구하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걸 사고 싶어 할 거야. 그런데 수량은 제한돼 있을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아파트잖아. 그게 주식이잖아. 잡주 사보십시오. 지금 500원에도 살 수 있어요. 하이닉스 오늘 100만 원 다시 갔잖아.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 안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가치의 본질은 희소성이다. 세 번째, 여기까지 이론. 이제 세 번째, 제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이 체제를 이해했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제자는 다 버리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 요즘 되면 이제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는 읽으라고 안 할 테니까 이것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와 같이 33절도 시작.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여기도 한번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 자체를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했는데 여기도 봐요.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 봐 목사님.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언제나 성경에서 대립되는 거 모두 버리는 건 예수님이 앙탈 부리면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가난하게 나를 따르냐라고 우리를 위협하시고 시험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수평적 사고가 아니라 수직적 사고라고. 오늘 버려라 라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옷도 다 입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 앞에서 해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는데 네가 다른 일에 집중하면 이 원래 일을 이룰 수가 없어. 비용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왜 버리고 따르라는지 아니? 너 지금 망대 지어야 되는데 다른 데 기웃기웃 하다가는 이거 지을 시간, 이거 지을 자원이 없어져. 그래서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집중해야 돼 라는 의미에서 다른 것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버려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그냥 자본주의에서 돈을 그냥 많이 벌어라,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십시오, 이 말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장생활 해보고 취업을 준비하고 이적을 준비하고 투자 경험해보면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를 여러분을 속이는 게 있어요. 적은 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적은 부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직장 연봉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내가 다른 부업을 해야지.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사기냐. 여러분, 오늘도 지금 부업을 생각하고 스마트 스토어 뭐 열어보고 지금 브이로그 한두 개 올려놓고 뭐 지금 그런 거 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 이 세상에 조금만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부업이라는 말은 사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부업에서 잘 되는 사람 있는데. 맞아요. 있어요. 그 부업을 언제 잘 되냐? 그 부업을 본업처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잘 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 스마트 스토어 열어서 대박난 분이 있었습니다. 와 목사님 완판했다고 대박. 이분이 곧 닫았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아이템이 대박난 거예요. 잘 된 거죠? 이제 내가 이제 파이어족이 될 느낌이 빡 오죠?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첫 번째가 완판됐습니다.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두 번째 아이템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아이템도 완판될까요? 그게 아닌 거야. 세 번째 아이템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브이로그로 어떻게 해가지고 나도 떡상 좀 해볼까 한 그거 채널 그거 다 숨기기 해놓은 거 다 있죠? 처음 거 잘 됐죠? 조회수 잘 나왔죠? 문제가 뭐죠? 두 번째 영상도 일주일 내에 올려야 돼요. 세 번째 영상도 일주일 내에 올려야 돼요. 조금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다 갈아 넣어야 돼요. 부업이라는 말이 돼요? 조금만 하면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50% 올렸다는 거예요. 딱 봐요. 그럼 한 300 넣더라고. 그래서 150을 버는 거야.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투자도 성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제자의 본질이 뭐냐? 그냥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삶을 그렇게 세팅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라는 그 책을 썼던 필명 유목민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식 어떻게 했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주식 같은 거 하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불로소득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럼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코인하면 안 됩니까? 주식하면 안 됩니까? 주식해서 코인으로 많이 벌어서 리플로 벌어서 내가 11조도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반대할 줄 알았나 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해라? 그래. 열심히 해. 근데 너 11조 못할 걸 그랬어요. 너 그거 벌기 어려울 거야.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 기도할게 그래.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식이 불로소득이에요. 노동을 안 하고 얻는 소득이라면서요. 해봤죠? 피, 땀, 눈물이 다 나요. 유목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때 왼쪽 눈에 실명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월 10억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수 버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잠을 자지 않아서 생긴 염증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이후 그날까지 가장 많이 잔 날이 3시간 정도였습니다. 저는 태생적 쇼트 슬리퍼인 줄 알았습니다. 이날부터 수면 시간을 늘렸습니다. 오후 8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쓰러져 잠들 때까지 주식 공부를 했는데 그걸 통째로 바꿨어요. 시력이 걸리니까 습관은 단번에 바뀌었어요. 하지만 버는 속도는 확연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초조함이 생겼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실력을 갖췄지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능력은 없었던 거죠. 마지막,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요? 정신노동의 극치가 주식 투자입니다. 아멘. 여기 왜 이렇게 끄덕거리는 사람이 많아?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여러분 이해,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제자가 버리고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게 기회 주시는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가지고 나머지 맡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투자의 방법인지, 허락하신 투자할 만한 어떤 업무나 학업이나 이런 건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계속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시간, 계속 나 인생의 베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간. 왜냐?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부업을 잠깐 해서 된다고? 그런 일이 없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증명하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게 하시겠어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죠.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죠. 그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는데 내가 조금만 하면 뭔가 할 수 있어. 오늘 십자가 앞에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파이프라인 만들려고 했어요. 개척했는데 돈이 없잖아. 아무것도 안 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10명이서 시작했는데 한 달에 15만 원, 주일날 3시간만 카페를 빌려서 시작을 한 거야. 딱 보니까 사이즈 나와. 제 경영학과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례비를 바를 일은 없겠구나. 신대원 드래곤 때부터 개척을 했으니까 어디서 사례비를 받겠어요? 내가 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주님 내 길을 여소서. 저는 신학책을 딱 켜놓고 뒤에 하나를 또 꼈습니다. 내가 돈을 벌겠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야. 설교 준비를 딱 하다가 문 열고 들어옵니다. 집 좀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 바람 쐴 겸 같이 가시죠. 원룸 하나 보여주고 20만 원 받아오고 그래도 가만히 또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뭐 보다가 아우 실증 좀 난다. 그럼 아파트 보러 왔으면 가시죠 해가지고 한 200만 원 벌어오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꿈꾼다고. 자 미안합니다. 1차 그 2차거든. 2차까지 있거든. 1차 합격. 기가 막힌 거야. 주님이 드디어 내 파이프라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 이 험난한 인생 주님 길려주시는 거. 근데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맨날 밤새서 밤에 조금만 했거든요. 절대평가니까 합격할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근데 그때, 그날, 그 해부터 꼭 시험이 어려워지잖아. 2차 봤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 한 문제로 떨어졌어. 여러분 알죠? 한 문제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그런 게 느껴질 때 있잖아. 뭔지 아시겠죠? 제가 그때 찬송가를 100번 부르면서 침대에서 울었어. 왜? 저한테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왜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왜 내 파이프라인을 막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창희야 너는 목회만 해. 뭐 이중직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부업을 하실 수 있는 목사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의 결단은 너는 목회만 해. 그때 10명이었어요. 지금 300명이거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의 성도들 이제 예배 끝났어. 오늘 예배를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따가 아파트 계약이 있어가지고 제가 축도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러면 그 성도들이 10명일 땐 이해가 되지만 300명인 그 성도들이 지금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 목사 뭐하는 목사야?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그 능력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만 하는 능력, 내게 주신 그것만 하는 능력. 그럼 목사님 어떡합니까? 내가 그것을 할 때 생기는 나머지 장애물과 부족함들은 어떡합니까? 주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뒤에 조금 넘겨가지고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인생이 뭐래요? 십자가래. 십자가는 뭐래요? 장애물이에요. 그럼 오늘 제목이야. 경제적 자유라는 유혹이라고 그랬지.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오늘의 모든 목표가 어떤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나의 인생이 이 돈이 문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거야.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뚫고 가요?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돈 자체를 그냥 추구하라. 그것도 아니야. 내 인생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른대요. 내 인생의 제자는 뭐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는가? 허락하신 방법인가? 그걸 검증해 보십시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퇴근하고 나서 주식 한 시간, 부동산 한 시간, 코인 한 시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부동산 한 시간, 부동산 한 시간, 부동산 한 시간. 누가 돈 벌어요? 후자가 돈 번다는 거야. 하나만 계속하고 조금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제자의 기회는 나의 인생에 이 장애물을 이기는 십자가, 제자는 십자가 지고 따르는 능력, 하나만 하는 능력 가운데 우리의, 그 제자의 본질이 있다. 네 번째, 제자의 기회입니다. 이제 진짜 실전이야. 어떻게 기회를 목사님 처음부터 해야 될까요? 두 개인데, 첫째는 내게 주신 일부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저 끝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일부 겨자씨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보십시오. 또 이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처음에는 작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부 다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돈을 충분한 자원을 지금 겨자씨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을 지금 열정이 다 꺼지게 만들고 인생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가야 될 전부를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파트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한번 사보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분당은 빼고 어디 딴 데로 가보자고. 뭐 10억, 20억 그건 이제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고.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5억 아파트가 5억이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아보자. 300 받는다 칩시다. 목사님 그거보다 덜 받는데 나중에 높아질 수도 있어. 300 이제 떼야죠. 11조 30 떼고. 그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유튜브를 광고를 보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유튜브 프리미엄 떼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배송을 3일 뒤에 받습니까? 내가 새벽 배송 해야 되죠? 어떻게 유튜브만 봅니까? 영적인 양식도 해야 되잖아요. 밀리의 서재도 하고 다 떼고 11조 떼고 월세 떼고 얼마 저축해요? 100만 원 한다 칩시다. 100만 원 많이 하는 거죠? 100만 원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곱하기 12 해야죠. 1년에 얼마 모아요? 1억 2천이 아닙니다. 1200이에요. 1200을 이제 가면 되는 거죠. 내가 계산해봤어. 5억 집을 사야 돼. 얼마 걸려요? 41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 모아봐야 뭐해?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은행 딱 가잖아요. 은행에서 물어봅니다. 저 대출 좀 받으려고 왔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순간 겁나요. 내 인생에 연봉 들킬까봐, 내가 돈 없는 거 알까봐, 지점장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어디서? 너 5억 있어? 막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썩 나가!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은행에 가보면 다른 말을 합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더니 어디를 보고 계세요? 하면서 200만 원, 250만 원을 받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2천, 월 2천 원 아니고 200만 원이요? 200은 받는데요? 그랬더니 계산해보더니 아 그러면 3억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억이요? 그러면 내가 이제 3억이 처리가 됐어. 그러면 2억 남죠? 남자, 여자 1억씩 하면 되죠? 아, 목사님 1억도 없는데! 여러분이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조목사님이랑 몇 목사님이 같이 해가지고 어디서 막 끌어가지고 가족끼리 뭐 해가지고 뭐 몇천씩 해주고 뭐 해서 아무튼간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1억 뭐 한다 칩시다. 계산이야. 1억 남았죠? 그러면 남자 여자 5천씩 하면 되죠? 그냥 계산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5억으로 시작했었어요. 지금 내가 모아야 될 건 얼마예요? 5천이죠. 5천에서 100만 원 모으는 건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죠. 살아본 분들은 알아. 마지막에 내 인생의 스테이지를 다음 단계로 나갈 때 내가 5억이 없어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천만 원이 없고 2천만 원이 없고 5천만 원이 없어요. 그게 없어서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2천만 원, 천만 원 이게 중요하다면 내가 쥐꼬리만큼 받는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거 얼마 아닌 줄 알고 맨날 방학 때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꼭 일본에 가서 해. 일본에서 벚꽃 보면서 막 하고 스위스 한번 돌고 올게요. 그래서 한 1300만 원씩 쓰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어떻게 주셔요? 일부로 주신다고. 일부가 기회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이제 벌기 시작하게 하신 이 급여가 내 가정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모든 그 전부를 이루는데 전부 필요한 것을 확증하면서 오늘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일부는 곧 전부죠. 일부가 곧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11조라고. 11조는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일부처럼 보이고 쥐꼬리만큼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날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게 나의 인생의 전부를 채워주실 것으로 씨앗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11조는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전부에 대한 확신을 드리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내 인생의 이 세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도 오해가 있어. 오늘 오해를 풀 건데. 아, 목사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성경을 참 자세히 보면 누군가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 되게 선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112편 5절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구워주는 자가 뭐한대요? 잘된대요. 국민은행 잘될거래. K뱅크 잘될거래. 나한테 구워주면 그게 되게 좋은 곳이래. 그러면 아니 목사님 분명히 사랑의 빚 지지 말라 그랬는데 로마서 13장 7절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짓도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시간이 없어서 이걸 정리하면 앞에 관세 바칠 자한테 관세를 바쳐라. 사랑의 빚 지지 말라.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맥락은 세금 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거나 어떤 고지서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 기한이 있냐? 그러면 내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에 제때 갚아라 그 말이에요. 대출 자체를 받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만큼 받아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꼭 갚아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오히려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소득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출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오히려 역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내 삶의 일부, 이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내게 주신 작은 소득이라는 것을 이 전부에 대한 확신으로 주셨다고 할 때 내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 이것이 내게 주신 일부를 바라보는 제자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쥐꼬리만한 월급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부에 대한 확신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이 11조 생활에 대해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에 대한 확신으로 주셨음을 알고 나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첫 번째 기회는 일부고 대출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소유하라는 거예요. 소유. 뭘 먼저 소유하냐? 집이야 집. 목사님 아파트 못 산다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인생에 되팔 수 있고 거래가 될 만한 어떤 집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게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집 문제가 중요하냐? 영국의 그 부동산 저기 그 센터인 센터 포 소셜 저스티스가 있어. 거기서 왜 집 문제가 중요한? 집은 단순히 투자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뒤에 집 문제가 왜 그토록 거기 들어주세요. 집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 자가 소유가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빈곤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은 15% 감소한다. 월세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데 이는 자가 소유자보다 높은 비율이다. 자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월세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과 가정의 안정을 제공한다. 이들은 또한 자가 소유가 아이들의 인지 및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발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월세 거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가 소유는 인지적, 물리적, 정서적 환경에서 보다 양질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인지 능력은 수학 부분에서 최대 9%, 읽기 성취도는 7% 더 높았다. 또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3% 더 낮게 보고되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공부하면 야, 이 집은 다시 팔릴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잖아요. 소유한 다음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살 수 있다고. 저 관악구에서 개척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신축 아파트 찾으러 제 친구들 다 신혼으로 나갔습니다. 경기도로. 나는 여기 살았어야 됐어요. 저 그냥 관악구 빌라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뭐 빌라는 안 사지 않습니까? 나는 전세 다니면서 이 책 옮기기도 힘들어가지고 난 그렇게 안 할래. 그래서 진짜 되팔 수 있는 만한 거를 적당한 가격에 대출 껴서 저 맨 처음에 14평 빌라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하길래 안 올라가는 곳은 실제 금액을 말했는데 아무튼간 상당한 부분을 붙여서 매도했다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에 아니 목사님 돈도 그거 2억도 안 하는 집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말할게. 나 돈도 없었어 진짜로. 근데 50% 이상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한 자산을 만들 수 있었어.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좀 잘못 가는 분위기가 있어. 제가 이 하나님의 투자 수업 책만 썼을 때, 책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목사가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냐. 제가 엄청 되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개미 목사가 주식을 한다 뭐 이런 책도 막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여전히 이 책에 무엇이 제자의 기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내가 투자를 해서 집을 사야지. 이거 절대로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주식이 유행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야. 이건 꼭 말하고 가야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지금 금액이 작잖아. 계속 모으라고. 계속 잘 모아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산 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을 부자가 아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잘한 분이 크리스천 동공부 어쩌다 재테크라는 책이 있어. 거기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자산을 불리려고 한다면 내가 추천할 방법은 이것뿐이다. 이 이야기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위한 정보가 아니다. 무조건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다. 나의 경우는 주식이나 예금을 하지 않았다. 먼저 집을 사고 그 집의 대출을 갚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다. 일본에서 살면서 살인적인 월세를 경험하고 보면서 만약 내가 집이 없다면 저런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정말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처럼 집을 장만하고 갚아가면 그게 내 집이 된다. 그래서 되도록 여기에 돈을 모으면 집을 사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집을 사고 돈을 모아야지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저는 그때도 그 책에 그렇게 썼고 지금 너무 이렇게 주식만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처럼 여러분 내가 천만 원 넣어봐. 두 배 벌었어.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 되냐고. 안 돼요, 안 돼.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저축하면서 내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 가치가 오를 수 있고 되팔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일까? 그 공부 시작해 보십시오. 끝. 마지막 복음을 얘기하고 마칠 건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 재정의 환경이 너무나도 다를 거예요. 엄청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이 사업 망치고 내가 빚을 갚으면서 자랐고 내 인생에 이 돈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은 내 인생에 이 돈 버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이 열정이 어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이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 그 어떤 고민이든지 오늘의 상태에서 내가 투자에 실패했든지 빚더미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과 돈을 고민하는 이 여정이 나의 인생에 저주되지 않고 이 모든 여정이 나의 인생에 유익과 복이 될 것을 확증해 주신 분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확증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에 팔리셨죠? 돈에 팔렸지. 마태복음 26장 14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켓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돈 거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알 수 있죠. 아, 주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마지막 날에 그분의 죄사함 때문에 내 인생에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됐다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인생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지금 주식 투자 실패한 거, 빚더미에 앉은 거, 아빠가 사업 망한 거, 내 인생에 돈 때문에 이직 때문에 고민하는 거, 이 모든 여정이 내가 예전에 11조 빼먹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로 내 삶에 이렇게 내 삶에 가로막과 두신 줄 알고 내 삶이 저주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돈 때문에 생기는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신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빚이 남아있고 여전히 월급은 적고 여전히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될지 내가 참 막막한데 내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돈에 팔려서 나 인생에 영생과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니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는 빚을 갚아가는 여정, 대출을 알아보는 여정, 이직을 준비하는 돈과 관련된 모든 여정이, 이 모든 고민이 나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유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돈을 고민하는 이 모든 고민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